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적국의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적국의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아서 엄청난 무한한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천문, 병법, 수학, 지리, 법전, 예지 능력 이런 보통 사람이 갖지 않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현자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이 제갈 공명과 같은 현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격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이 다니엘 같은 현자들, 지혜자들이 남의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이유가 신앙적인 이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신앙적인 것을 강조하였다면 본장에서는 다니엘의 인격됨, 사람됨, 탁월한 그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면서 총리로 이 부각되어지는, 이 발탁되어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의 인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잊어버린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분깃행천하여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모든 박사들, 모든 지혜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노발대발하였던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옥이 마침내 다니엘에게까지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아주 유순한 말로 아리옥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합니까? 시간을 준다면, 시간을 허락한다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형을 집행하러 온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 바벨론의 술객이나 박사들, 지혜자들처럼 나름대로 이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항변했더라면 왕이 부당하다고, 왕이 야만적이라고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왕을 비난했다면, 항변했다면 이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거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유순한 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순함이 심판을 중지시켰고 그의 공손함이 죽음의 사자의 진노를 잠재우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간곡한 모습으로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빌론의 술객들이나 지혜자들, 박사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의 인격, 신앙됨, 그 사람됨, 그 훌륭한 인격에 여러분 감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유순한 말에, 그 신앙됨에 있어서 이 아리옥이 감동이 되어졌고 결국 사형 집행을 멈추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는 것이, 원수를 살리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수가 죽이면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정적 제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지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상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친구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자신의 조력자로, 협력자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대상과 그런 상대로 다니엘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경쟁 상대로 삼을 때 정말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개인적인 야심에 불타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다면 모두가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도 그 모든 공을 자신이 받는 것,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 공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의 공이 희석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할 정도로 그의 공은 현저하게 되어졌던 것이고 그 공으로 그는 바로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기도로 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만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두드리는 자만이 천국의 장롱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거처요 바위요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시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경험에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걱정을 들었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바위 되시는, 산성 되시는, 뿔 되시는,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현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여러분 가능케 하는 것, 지금 현재도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의 현재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월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 자기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엘리사벳과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인내를 이룰 수 있고 함께 기도할 때만이 신비한 비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보상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함을 안고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를 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기도가 응답되어지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찬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벨론 왕에 잊어버린 그 꿈을 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꿈을 듣고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이 꾸고 잊어버린 꿈에 대하여서 재생시키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이 말한 것처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력으로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게 했고 무력으로 이 유다 거민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성 안에 가두어 둘 수 있었지만 바벨론의 그 왕의 영혼과 그 정신과 그 육체와 이 바벨론 그 땅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시작과 그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찰나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꾸는 그 꿈을 가지고 신앙화한다든지 신학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란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생각, 상상들이 보여지는 허상으로서 모종의 정신 상태나 활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신앙화 또는 신학화하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꿈을 신앙화하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꿈이나 그 해석을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아주 특별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거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성이 여기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꾸게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꿈을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꾸게 한다든지 할 때는 목사님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하신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계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